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어제 국제해사기구 등에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지구관측용 위성인 광명성호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금지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번 조치를 또 다른 무책임한 도발이자 명백한 국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국제적 규제를 모면하려는 적대적인 가식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에서 테러 조직들이 격퇴될 때까지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공습 목표 대상으로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자브핫 알 누스라를 특정하며 자신들이 공습을 중단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공습이 테러 단체 대신 반정부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유엔 중재 시리아 평화회담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시리아 정부 협상 대표단은 어제 계획돼 있던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와의 공식 협상이 시작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측도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스트라 특사와의 회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오늘 경제 성장 둔화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일본 증시의 니케이 지수는 3.4% 떨어졌고 홍콩 항셍 지수와 호주 S&P 지수도 각각 2% 이상 내려갔습니다. 한국과 중국, 타이완, 뉴질랜드 증시들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세계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오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3월 인도분은 또다시 배럴당 $3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개인정보 공유를 규제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베라 조르바 법무대표는 어제 이번 합의가 3개월 안에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이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공무상 접근이 제한적이고 안전한 감시 아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니 프리츠커 미 상무장관도 이번 협정은 대서양 간 상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관계가 긴밀하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사생활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연례 검토 작업이 허용됩니다. 사생활 보호로 불리는 이번 협정은 안전한 항구로 명명된 15년 전 협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서부 텍사스주에서 성관계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관리들은 이번 환자가 지카바이러스가 확산된 남미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병을 앓던 사람과 성접촉을 한 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지카바이러스가 확산돼 있는 남미 지역을 여행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성접촉만으로 전이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센터는 그러나 이번 경우 태아 감염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올해 들어 멕시코에서 국경을 무단으로 넘다 체포된 사람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달의 경우 2만 3,700여 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통과하다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인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체포된 3만 7천여 명에 비해 36%가량 줄어든 것으로 1년 중 가장 적은 수치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유럽에 몰려드는 난민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독일 정부, 이 난민 정책과 관련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실종된 난민 청소년들 소식이 주목됩니다. 부모 없이 난민으로 등록했다가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17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까지 4,800여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 가운데 13세 이하가 400명이 되는데요. 6개월 전만 해도 1,500명이었던 것이 3,000명이나 늘었습니다. 물론 이 실종 처리된 아이들이 곧 나타날 때도 있고요. 또 중복 계산돼서 수가 많아지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난민 청소년들을 범죄자들이 납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우려가 큰데요. 등록된 난민 청소년들이 정말 실종된 것인지 아니면 소재 파악이 단순히 어려운 것인지는 좀 더 봐야 알겠지만은요. 난민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아이들을 시골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소재 파악이 어렵기도 하답니다. 유럽에서 미성년 난민이 유럽 국가에 등록한 뒤 사라진 숫자만 만 명이 이른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행정적인 착오이길 바라지만 실종된 아이들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하루속히 조처를 취하지 않겠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5도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2월 4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하고 있고요. 신의주 역시 맑습니다. 영하 7도에서 0도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알 그린이 부릅니다. Let's stay together 들어보시죠.
just came to see you'd never do that to me, would you, baby? It's being around you is all I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가 반군 점령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과 합동 순찰에 나서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먼저 시리아 평화회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특사가 지난 1일 정부와 반정부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회담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가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반군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평화회담의 진행이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네, 시리아 평화회담이 어떤 상황인가요?
회담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정부와 반정부 측 대표들이 제네바에 머물고 있긴 합니다. 당초 계획은 데미스트라 특사가 양측을 오가면서 일단 휴전 협상을 위한 의견 조율을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시리아 정부 대표인 바샤르 알 자파리 유엔 주재대사는 아직 회담을 시작하지 못했고 여전히 준비 단계라면서 여전히 반정부 대표단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의지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정부 대표단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러시아의 공습에 반발하면서 데미스트라 특사와 예정됐던 회동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정부 대표단은 당초 회담 참석의 조건으로 정부군의 공습 중단과 반군 점령지 봉쇄 해제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정부로부터 공습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회담을 거부했다가 유엔 특사의 설득으로 입장을 바꿔서 제네바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가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자 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정부 대표단이 오늘 이 러시아의 공습 문제를 삼아서 또 유엔 특사와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했는데요. 앞서 러시아의 공습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반발했었죠.
그렇습니다. 반정부 대표단은요, 러시아의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시리아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습을 금지한 지난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공습 중단을 요구해왔고요. 특히 이 시리아 반군들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단체들도요, 러시아가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집속탄 같은 무차별 살상무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했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요.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러시아가 평화회담 기간 동안은 공습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비난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러시아 정부는 테러 조직을 공습했고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거부하고 있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테러 조직을 격퇴할 때까지는 공습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주 반군 점령 지역인 알레포 북부에 대규모 공습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러시아는 이 지역이 이 안보리 결의에서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알루스라 전선의 점령지라면서 이들을 겨냥한 공습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군도 반군 점령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고요.
네, 이 시리아 정부군이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용병들의 지원을 받아서 알레포 북서부에서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레포는 이제 반군의 주요 거점이죠. 특히 이 지난 1일부터 반군이 지난 3년간 점령한 이 알레포 외곽 주요 마을들에 대한 포위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시리아 정부군은 반군을 포위하고 특히 이 국경과 연결된 보급선을 차단함으로써 반군을 더욱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군 측은 정부군의 공세가 거세졌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부의 추가적인 무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황을 보니까요. 시리아 평화회담 진행이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이 데미스트라 유엔 특사도요 오늘 이대로라면 시리아 평화회담이 그대로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네.
데미스트라 특사는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어렵게 마련한 평화회담 기회를 또 날려버린다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평화회담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어지는 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요. 또 고통받고 있는데요. 전쟁의 끝이 보이질 않네요.
네.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이 시리아에서 지난 5년간의 내전으로 25만 명이 숨지고 46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는 게 최근 유엔의 발표였습니다.
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많은 민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혼란을 틈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 같은 테러 조직들이 세력을 키우면서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안보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러시아 또 이란과 사우디 같은 주변국들까지 합의를 해서 이 유엔 중재에 평화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요, 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하고 합동 순찰에 나서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요.
네, 사실 이 필리핀과의 이 합동 순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합동 순찰을 요청을 한 건 필리핀 정부였습니다.
네.
그런데 필립 골드버그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기자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처음 밝혔는데요.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깊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필리핀과 합동 순찰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합동 순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또 조만간 합동 순찰에 나선다는 것도 아니군요.
네, 골드버그 대사는요, 남중국해에서의 순찰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미리 발표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합동 순찰이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네.
골드버그 대사는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요 앞서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 미국과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동 순찰을 공식 요청을 했고요. 또 최근에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합동 순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중국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은 물론이고 베트남 또 뭐 다른 여러 이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주변에 미국이 순찰함을 보낼 때마다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제 두 차례 순찰함을 보낸 바 있고요. 특히 지난달 30일 며칠 되지 않았죠.
네.
이 해군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커티스 월보호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의 트리톤 섬 12해리까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가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 해양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남중국해 순찰 활동을 늘린다는 입장이고요.
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최근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네.
지난달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작전으로 부르는 순찰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요, 중국이 지난 1년 반 동안 3,000에이커에 달하는 인공섬을 매립했다면서 중국의 이런 활동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요. 미국은 이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순찰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다음은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속보인데요. 미국에서요, 지카 바이러스가 사람 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그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지카 바이러스는 그동안에 이제 주로 모기를 매개체로 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미국에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이 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앞서 두 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거죠.
네. 미 보건당국에 따르면요, 지카 바이러스 확산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다녀온 방문객과 성관계를 한 환자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환자는 미국에만 있었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산 지역은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것이죠.
네. 자, 지카 바이러스는 또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환자가 또 임신부는 아닌가 보네요.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이죠.
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요, 과거에도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한 독립적인 전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라면서 여전히 이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 전파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죠.
네, 그동안에 이제 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산 또 이로 인한 신생아 소두증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1일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확산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당시 이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은 최근 브라질에서 보고된 신생아 소두증 또 그 밖에 희귀한 신경장애 사례의 증가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 공중보건에도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모기를 매개로 감염이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좁은 적도대에서 주로 발생을 하다가 최근에 브라질에서 크게 유행을 하면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고요. 증상은 뭐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같은 이제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고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면 대부분 낫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그냥 증세가 없이 지나가고 2명 정도만 증세를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감염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문제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인데요. 뱃속의 아기에게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포감이 커졌고 특히 이제 소두증 아기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증상이죠.
네.
그래서 뇌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에게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고 실제로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를 거둔 가운데 이 후보들이 다음 예비선거가 열리는 뉴햄프셔주에서 열띤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대선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공화당 지도부가 회동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죄수들 가운데 무죄로 밝혀진 경우가 지난해 사상 최고에 달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이오와 코커스, 이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공화당은 일찌감치 테드 크루즈 후보가 승리한 걸로 나타났는데 민주당은 오후에나 최종 결과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간신히, 정말 간신히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49.8%,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49.6%였습니다. 그러니까 0.2%포인트 차이였는데요. 아이오와 당원대회 역사상 가장 접전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결과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 반응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였는데요. 아이오와주에서 승리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I've won and I've lost there. It's a lot better to win. And we're bringing all that energy, all that excitement, all that determination.
네, 클린턴 후보는 아이오와주에서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지만 이기니까 훨씬 좋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 에너지와 흥분, 결의를 몰아서 뉴햄프셔주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샌더스 후보는 아직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샌더스 후보는 재검표 요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샌더스 후보의 말도 들어보시죠.
We took on the most powerful political organization in this country. Last night we came back.
네, 샌더스 후보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조직과 겨뤘다면서 앞서 50% 포인트 이상 뒤지던 상황에서 따라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월요일 아이오와 주뿐만 아니라 이 미 전역에서 정치 혁명을 일으켰다며 뉴햄프셔 주에서 또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끝난 뒤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사퇴하면서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 이렇게 두 후보만 남았는데요.
네.
이 두 후보는 오늘 뉴햄프셔주에서 CNN 방송 주최로 열리는 주민초청 토론회에 참가합니다.
네. 자,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끝나면서요. 또 미국인들의 관심은 뉴햄프셔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과정의 또 두 번째 무대가 뉴햄프셔주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들이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끝나자마자 일찌감치 뉴햄프셔주로 이동해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 미국 동북부에 있는 뉴햄프셔주는 중서부 아이오와 주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 아이오와 유권자들은 좀 더 보수적이었거든요.
네.
아이오와 특히 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뉴햄프셔주의 유권자들은 좀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공화당의 경우 아이오와주에서 이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는데요. 크루즈 후보는 또 스스로를 진정한 보수라고 내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뉴햄프셔주 유권자들 성향이 좀 더 진보적이라면 또 크루즈 후보가 승리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이 크루즈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도 이 승리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최근 CNN과 지역방송 WMUR이 실시한 조사에서 이 트럼프 후보가 크루즈 후보를 이 두 배가 넘는 지지율로 이 뉴햄프셔주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30%로 나타났는데요. 크루즈 후보는 12%,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11%에 그쳤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버니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거의 2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60%,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33%로 집계됐는데요.
네.
특히 이 샌더스 후보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바로 인근인 버몬트주이기 때문에 이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에게 친근한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오와주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와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경우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점쳐졌었는데 크루즈 후보가 승리를 했죠.
네.
또 트럼프 후보는 2위도 아주 간신히 했는데요. 루비오 후보에게 거의 따라잡힐 뻔했습니다.
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이 CNN WMUR 여론조사는 1월 중순에 실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오와 당원대회 결과가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게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네. 자, 아이오와주에서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공화당 후보들이 또 뉴햄프셔주에서 기대를 걸고 있겠네요.
네, 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이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도 좀 온건한 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이 보수이긴 하지만 테드 크루즈 후보처럼 이 강경한 그런 보수 발언은 하지 않는 후보들입니다. 케이시 후보의 경우 뉴햄프셔주에 중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벌여왔는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 트럼프 후보의 뒤를 이어서 지지율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그런가 하면 크리스티 후보는 남은 기간 뉴햄프셔주에서 열심히 선거 유세를 펼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아이오와주 결과를 보면 이 트럼프 후보가 결코 물리칠 수 없는 상대가 아니란 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자,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떻습니까? 뭐 선거 초기만 해도 아주 유력한 후보로 뽑혔는데요. 최근에는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죠.
네. 이 부시 후보 역시 뉴햄프셔주에서 꺼져가는 선거운동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이기도 한 제프시 후보. 이 선거 초반에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유력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꼽혔는데 네. 최근 지지율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또 루비오 후보는 아이오와주에서 높은 지지율로 3위를 거두면서 많이 고무된 표정이던데요.
네, 루비오 후보 측은 뉴햄프셔주에서 이 케이식 후보나 크리스티 후보 또 부시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일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크루즈 후보와 트럼프 후보 그리고 자신 이렇게 3자 구도로 굳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특히 크루즈 후보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크루즈 후보의 정치 경력이 모두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친기업적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또 뉴욕시에서 수백만 달러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루비오 후보 역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루비오 후보가 트럼프 후보나 크루즈 후보 같은 비주류 정치인 후보에 맞선 이 주류 정치권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다른 주류 정치권 후보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하고 회동을 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대통령의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두 사람과 올해 주요 입법 사안들을 논의했고요. 회의가 끝난 뒤에는 라이언 의장과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이요. 이번 회담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예산을 비롯해서 아주 광범위한 사안들이 논의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논의됐습니까?
네, 백악관은 이번 회동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와 이 사법제도 개혁 문제, 암 치료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인데요.
네.
또 푸에르토리코의 재정 위기, 또 마약 중독 문제 등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특히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그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이 헤로인하고 또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오바마 행정부는 어제 또 이 같은 미국인들의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억 달러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라이언 의장하고 점심을 먹었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단독으로 만난 게 라이언 의장이 지난해 10월에 하원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갑자기 사퇴하면서 40대 젊은 하원 의원인 라이언 의원이 하원 의장 자리에 올랐는데요.
네.
그런데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만나는 데 대해서 조금 늦지 않느냐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준비하는 등 이 바쁜 일정을 이어갔고 또 최근 워싱턴 DC에 눈폭풍이 덮쳐서 연방정부가 며칠 문까지 닫았는데
네.
그러면서 서로 시간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하고는 이미 회동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또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무죄로 밝혀진 범죄자 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립무죄등기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에 결백이 입증된 범죄자의 수가 149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한 해 전인 2014년에는 125명이었는데 그때보다 24명이 더 늘어난 것이고요. 2011년과 비교하면 2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국립무죄등기소는 미국 미시건대학교 법대와 노스웨스턴대학교 법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요. 1989년 이후 무죄로 밝혀진 사람의 수가 1,7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서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던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뒤늦게 무죄로 밝혀진 사람의 수가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어떤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가요?
네, 지난해 무죄로 밝혀진 사람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평균 14년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또 결백이 입증된 사람들 가운데 5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또 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특별히 이런 경우가 많은 주가 있나요?
네, 지난해 경우 텍사스주가 5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뉴욕주가 17명, 일리노이주가 13명이었는데요. 미국 내 29개 주와 워싱턴 DC, 또 미국 영 괌에서 무죄로 밝혀진 경우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무죄로 밝혀진 사람의 수가 계속 느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검찰의 태도가 바뀌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라고 해도 다시 한번 조사하고 또 실수가 있을 경우 인정하려는 태도를 이제 검찰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국립무죄등기소는 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다는 점, 또 이를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느는 데서 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아주 주요 뉴스로 큰 뉴스로 다뤄졌는데
네.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전처럼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얘기는요.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부가 보상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경우 오하이주에서 40년 가까이 수감됐던 리키 잭슨이라는 사람이 100만 달러 보상금을 받았고요.
네.
또 지난 2014년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풀려난 두 사람은 지난해 팻 맥크로이 주지사가 정식으로 사면을 한 다음에 보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앤디 윌리엄스의 Where Do I Begin 골라봤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Where do I begin? To tell the story of how great a love can be, the sweet love story that is older than the sea, the simple truth about the love she brings to me. Where do I start? With her first hello, she gave a meaning to this empty world of mine. There'd never be another love, another time. She came into my life and made the living fine. She fills my heart. Special things with angel songs, with wild imaginings. She fills my soul with so much love that anywhere I go, I'm never lonely with her alone. Who could be lonely? I reach for her hand, it's always there. At last, can love be measured by the hours in a day? I have no answers now, but this much I can say. I know I'll need her till the stars all burn away, and she'll be there.
시작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일 이 아이오와주에서 첫 번째 당원대회 코커스가 열린 데 이어서요. 오는 화요일 2월 9일에는 뉴햄프셔주에서 프라이머리 일반 투표 방식의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미국 각 주는요, 오는 6월까지 이런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arack Obama.
My fellow Americans, I am proud to introduce to you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itt Romney.
2012년 여름, 민주당과 공화당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각각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Madam Chairwoman, delegates, I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r. Chairman and delegates, I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렇게 각 당의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미국 각 주는 코커스 또는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습니다.
코커스란 무엇일까요?
코커스는 한국어로 당원대회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 당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보통 당원대회에서는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후보가 좋은지 의논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요. 또 지역 지도자를 뽑고 당의 정강을 논의합니다. 노스다코타주나 미네소타주처럼 예외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주는 등록된 당원만 참가할 수 있는 폐쇄형 코커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정치학과 벤저민 긴스버그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People registered in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assemble in a variety.
특정 정당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주 저녁에 여러 장소에서 모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어떤 후보가 좋은지 열심히 토론을 한 뒤에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그렇게 그 주 여러 곳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인데요. 두 당의 당원대회 진행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보통 비밀투표로 승자를 가리는데요. 민주당은 좀 더 복잡합니다. 지지 후보별로 따로 모이는 건데요. 그러면 각 후보 측에서 서로 지지자들을 빼오려고 설득 작업을 벌이고요. 유권자들은 중간에 얼마든지 마음을 바꿔서 다른 후보 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란 무엇일까요?
넓은 의미에서 프라이머리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선거 과정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프라이머리는 코커스, 그러니까 당원대회에 대비해서 일반 투표로 후보를 뽑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넓은 의미든 좁은 의미든 한국어로는 예비선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방식은 각 주에 따라서 다른데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등록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이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정당에 등록한 당원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이 있는데요. 폐쇄형의 경우에는 소속 정당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절충한 형태인 준 개방형과 준 폐쇄형도 있습니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차이.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는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코커스는 각 주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주관하고요. 프라이머리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주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주에서는 유권자가 투표 당일 마감 시간 전에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만 하고 바로 나오면 되니까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커스는 시나 카운티 등 지역별로 모이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코커스, 당원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높고 또 열성적입니다. 하지만 당원대회 참가율은 프라이머리, 일반 투표 방식의 예비선거보다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코커스의 공개투표 방식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정부학과 마크 롬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당원대회는 확실히 전체 유권자를 반영하진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당원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들 가운데 가장 당파적인 사람들이죠. 당원대회에 참가하는 공화당원들은 전체 유권자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원대회에 참가하는 민주당원들은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긴 토론 과정을 거쳐서 당원들이 합의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프라이머리보다 코커스가 더 민주적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20세기 들어서는 프라이머리, 이 예비선거 방식을 채택하는 주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코커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주는 아이오와주와 알래스카, 콜로라도, 하와이, 캔자스 등 10여 개 주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대선 풍향계.
흔히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가리켜서 대선 풍향계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주들 가운데 제일 먼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 때문인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두 주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했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세를 가늠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회가 돌아오면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 온 미국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미국 여러 주는 서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날짜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초기에 승자의 윤곽이 드러나면 나중에 열리는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는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는 처음 코커스를 실시하는 주, 또 처음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주란 명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데요. 아이오와주는 어느 다른 주보다도 8일 앞서 코커스를 열도록 주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슈퍼 화요일이란 무엇일까요?
슈퍼 튜스데이, 슈퍼 화요일은 여러 주가 한꺼번에 코커스, 그러니까 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치르는 날을 말합니다. 올해 슈퍼 화요일은 3월 1일인데요. 이날 엘라바마주와 아칸소, 콜로라도 등 14개 주에서 당원대회나 예비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3월 15일을 두 번째 슈퍼 화요일로 꼽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날 참여하는 주는 5개 주뿐이지만 일리노이와 플로리다 등 대의원수가 많은 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당원대회와 예비선거 날짜는 매번 대선 때마다 바뀝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코커스, 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have your heart set on something?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I've wanted to go there for a long time.
Oh, I'm so jealous.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이번 여름 휴가 때 무슨 계획 있니? 라고 묻습니다. 제이슨은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있어.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마음 먹었어. I've wanted to go for a long time. 오래전부터 정말 가고 싶었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도 Oh, I'm so jealous. 와, 부럽다.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I've wanted to go there for a long time.
Oh, I'm so jealous. Today's expression is have one's heart, H-E-A-R-T, heart, set, S-E-T, set on something.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If you have your heart set on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desire it or expect it very much.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은 무엇 무엇에 대해 마음을 정하다, 결심하다, 혹은 간절히 원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이번 여름휴가 때 하와이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Annabelle had her heart set on piano lessons 라는 문장은 Annabelle은 피아노 레슨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I have my heart set on Joseph as the next secretary 라는 뜻은 난 조셉이 차기 총무가 되길 정말 바란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o you have any plans for vacation this summer?
Actually, I do. I have my heart set on traveling to Hawaii. I've wanted to go there for a long time.
Oh, I'm so jealous. Let's review. If you have your heart set on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desire it or expect it very much.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Have one's heart set on someth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영인인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들으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s a meditation,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a card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I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He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memory of it fades. You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mean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9년 2월 3일 오늘. 결혼행진곡. 빙갈의 동굴 등을 작곡한 독일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이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멘델스존은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으며 11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해 그의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이어 멘델스존은 17살 때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여름밤의 꿈을 작곡합니다. 고전적인 작곡 양식을 취하고 있지만 낭만적인 멋과 우아한 아름다움이 풍겨나는 한여름밤의 꿈은 멘델스존의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멘델스존은 또한 24살 때부터는 교회 음악과 오페라 극장의 지휘자로도 활약했습니다. 작곡가로서 또한 지휘자로 큰 활약을 한 멘델스존. 그는 1847년 라이프치히에서 38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1969년 2월 3일 오늘, 팔레스타인의 저항운동가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In 1969, Arafat is elected chairman of the PLO's executive committee. Two years later,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된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이날 아라파트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활동을 펼치던 무장단체들은 피에로를 중심으로 결집해 이스라엘에 적극 대항하게 됩니다. 아라파트 의장은 이후 197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국제연합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합법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어 1993년 아라파트는 이스라엘 총리 라빈과 함께 팔레스타인 자치를 인정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공로로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이후 1996년 팔레스타인 초대 자치정부의 수반으로 선출된 야세르 아라파트. 그는 2004년 11월 7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